지난 주간에는 한국 종교계의 큰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아닌 장기 기증 운동이 일어나거나 또는 새롭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well-being 말을 많이 합니다. 풍요롭게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지요. 그러나 well-dying, 아름답게 잘 죽는 것, 그건 더 귀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안에만 해도 몇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아름답게 또 멋있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앞으로 분명히 오랫동안 장수하실 분들이지만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볼 때 참 이렇게 존경이 가고 또 그 삶의 모습이 반듯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외국에서는 죽음에 대한 강의가 정규 수업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죽음 준비 학교라는 아주 희한한 학교가 개설되어서 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일들이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크리스찬은요, 끝을 생각하면서 끝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지요.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 생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심장이 일어난 게 아니죠. 천국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어느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안 떠져요. 내 심장이 멎은 것입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개인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죽음이 있다, 이 세상도 끝이 있다고 분명히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죽음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든 그 끝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헛된 것에 함부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상 끝에 대한 주제입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어떤 사인이 나타날 것인가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 끝에는 크게 세 가지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 가짜 메시아들이 곳곳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50년 동안에만 아주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속였던 거짓 그리스도들만 1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그러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엉터리 종교 지도자, 사꾼 목자, 사기꾼 영적 지도자들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령한 세계 또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냥 여러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면 이런 가짜 메시아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고 짝퉁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짝퉁 붙들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를 아는 훈련된 신앙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성도 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장시키려고 하는 목회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마지막 때를 예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무섭지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도 마지막 때에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서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도 믿을 수가 없겠네요. 심지어는 믿는 자들 중에서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배신하는 배도의 행위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마귀의 앞잡이로 바뀌어지는 그런 타락한 성도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냉랭하고 싸늘하게 식어져 가는 거예요. 또 교회도 그와 같이 되는 경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징조는 하나님을 심판, 그 심판을 예고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들려올 것입니다. 난리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말합니다.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테러와 같은 작은 전쟁, 또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 그리고 앞으로는 종교 대립으로 인한 전쟁도 예상되어집니다. 또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보고에 의하면 1970년대부터 이미 이 세계는 기근의 시대, 본격적인 기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상대적인 풍요의 시대를 살고 또 그야말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는 그런 나라, 물론 또 지금도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실감이 잘 안 나요. 굶는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 식량회의에 의하면은요, 매년 약 6천만 명 이상이 극심한 기근으로 굶주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왜요? 이 기근과 함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1850년대에 세계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세계 인구가 10억이 될 때까지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10억의 인구가 20억이 될 때까지는 8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20억이 또 40억으로, 1975년에 40억이 되었는데요, 40억 되는 데는 45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지금은 2009년 세계 인구가 거의 68억 가까이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요, 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2050년에 세계 인구는 약 92억 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거의 100억 가까운 세계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좁아서 이제는 곳곳에 그냥 사람 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유한한 지구의 자원을 고려해 보면 이런 폭발적인 인구 증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특별히 굶주림의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또 지진의 경우도 세계적인 큰 규모의 지진들, 15세기에는 174건, 16세기에는 253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점점 증가해가지고 지난 20세기에는 무려 2,300건 이상 늘어났어요. 아마 21세기 100년 동안은 더 많으면 많았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역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온역이 뭡니까?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전염병들, 우리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염병들이 생겨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조류독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분명히 앞으로 또 다른 형태의 전염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큰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고 이 자연계, 이 어떤 우주 이 천체에 어떤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야,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오늘 왜 저런 설교하나 그런 느낌 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성격의 징조만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떤 징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세계 선교가 더욱더 활발하게 진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우면은 그동안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유례를 보기 힘든 놀라운 세계적인 대부흥이 예견되어집니다. 선교학자들이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를 연구해 보았더니 1900년도를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1900년도 이후에 전 세계 곳곳에서 강력한 성령의 운동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독교 통계학자 데이빗 바렛의 연구조사에 하면은 1900년도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그런 세계를 알았던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어요. 그냥 믿기는 믿지만 교회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900년도 들어서면서, 20세기 들어서면서 소위 오순절 운동의 영향으로 세계 곳곳에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 그리고 치유와 이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2억 명가량 된다고 그렇게 보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강력한 성령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선교 역사를 회고해보면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에 교회 역사 2000년 중에서 가장 놀라운 선교 열매를 거두었던 시기라고 합니다. 지난 20세기 동안에 아프리카에만 교회 성장이 30배가 되었고요, 남미 지역에는 교회 성장이 무려 740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에 2만 4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1만 2천 개의 미전도 종족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또 최근 통계에 하면은 이 미전도 종족이 약 한 7천 개 정도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선교 역사가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분명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거꾸로 말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가장 놀라운 선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세계가 이토록 좁아지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적어도 40개국 이상의 선교사님들하고 네트워크로 여러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만 하더라도 또 몇 군데 선교지로 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려고 그래요. 교통이 발달되고 한국의 경제 수준이 향상되고 성도들의 믿음과 의식이 각성되니까 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선교 활동들을 한다면 이것을 다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활발한 선교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행해 가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 선교, 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적 역사관 또는 선교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선교가 다 끝나고 성도들을 구원할 분량이 다 차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세상이 끝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속사적인 역사관으로, 선교적인 그런 안목으로 이 세상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배후에서 맹렬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이어지는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 왜 믿습니까? 천당 가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죽고 또 사별을 하게 되면은 눈물이 나고 고통이 있고 참 이별의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 안에 죽었다면 분명히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의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 그거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죽음을 향하여 도전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놀라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진담인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 제가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정말 좋은지 알아보려면 죽어보면 안다고. 죽으면 천국이거든요. 새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망이요 끝장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으면 끝장난 것 같지만 끝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도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의 끝, 종말도 끝장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놀라운 희망,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 되는 입구라는 거예요. 입구.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대통령이 나오고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고 뭐 온갖 종류의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고 세상에 좋은 뭐 제품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결단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해결해 놓으면 이거 터져 나올 것이고 또 저거 해결해 놓으면 저거 터져 나올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 세상 문제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더 복잡하게 꼬여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새로운 세상을 원하십니까? 문제도 없고 죄악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죽이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 드는 것도 없고 이런 완전한 새 세상을 원하신다면 예. 그렇다면 이 세상이 끝장나야 됩니다. 이 세상이 죽어야 돼요. 이 세상이 죽고 난 다음에 새 세상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 우리가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세상으로 이 세상을 끝내고 문제도 없고 온전한 하나님 다스리는 새 세상이 열려진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요인들이 생겨나지만 그 안에 희망을 바라봐야 돼요. 8절에 보면은,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재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재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오디논이라고 합니다. 오디논, 따라 합시다. 오디논. 이 오디논은 단순한 고난,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모가 아기를 출생하기 전에 겪는 진통으로서의 그러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해산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나 재난들이나 난리의 소식들,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적 사건들이 그냥 의미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의 탄생, 새 생명의 출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진통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는 재난이요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갈 때에 이런 소식들이나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거나 경험하게 될 때에, 이야 큰일 났어, 그냥 이제 죽겠구나,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기를 임신한 산모가 이제 아기가 출생할 때 가까워가지고 갈수록 진통이 막 빨라집니다. 예? 나가본 것 같이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 어때요? 막 이렇게 막 진통하고 갈 때에 그 산모가, 예? 절망하고 막, 예? 이제 끝장났다 그러고 막, 예? 드러눕고 난리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아유 배야, 이러면 어때요? 그럼 가족들이 어때요? 야 이제 때가 되었구나, 병원으로 빨리 데려가잖아요. 그리고 좀 진통하고 나면 아기가 쑥 하고 태어납니다. 예. 나와본 것 같아. 쑥이 아닙니까? 예. 예. 우리가 그럴 때 산모나 가족들이 그 진통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통 뒤에 있을 새로운 아기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그거 보면서 두려워하고 안달하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너머에, 그 마지막 때 너머에 주어질 그 황홀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 희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종말적인 믿음의 내용이요, 종말적인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아하,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본다, 잠시 참자, 인내하자,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자, 이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에 이 세상 끝날 때 그 끝나기 직전에 어떤 한순간, 한 타이밍,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별로 건강한 이해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었던 이런 뭐 성도들을 핍박으로 넘겨주고 또 뭐 죽이고 또 뭐 이런 일들, 또 재난의 소식들, 난리의 소식, 이런 것들이 그동안 2000년 역사 속에서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뭐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또 재난이나 미혹해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주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이런 내용들이 축적되어지고 계속 나타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을 우리가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말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가 30년 동안 잘 준비하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에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 회개하라,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예요.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정말 마지막에 있는 어떤 망하기, 이 세상이 망하고 끝장나기 직전, 예? 끝나기 직전의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때까지의 그 기간 전체를 종말로 보는 것이 더 건강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은 한순간이라기보다는 범위와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어때요? 아직 오지 않은 종말을 바라보고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왔고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자로서 때때로 이런저런 난리의 소문들, 재난의 소식들, 또 뭐 미사일을 쏜다 어쩐다, 또 뭐 이단 사이비들이 활개를 친다,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전쟁의 소리들이 들려올 때에 그 종말의 징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또는 세상이 금방이라도 끝날 것처럼 안절부절하고 막 난리법석을 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종말의 완성은, 다시 말하면 끝의 끝은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아, 예수님 다시 오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 끝나고 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장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성도에게는 놀라운 새 세상이 펼쳐진다니까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인생의 문제가 너무 여러분을 짓누릅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오실 주님만의 소망을 붙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호들갑 떨면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돼요. 담담히 역사의 수를 다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을 다 내다보고 담담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성도님들의 장례 예배를 집례할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히 이제 발인 예배 같은 거 할 때 꼭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인 예배하고 이제 하관을 하면은 땅에 묻으면 이제 장례 절차가 다 끝나는데 그때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이 지금 예수 믿고 주님의 품에 안겨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이 성도님이, 이 고인이 잠깐 살아나셔가지고 1분 정도 살아나셔가지고 고인한테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하시고 가세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 저 가스레인지 불안 껐다 꺼라. 저 이웃집 누구 빚 갚아라. 그런 소리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끝을 경험한 사람이 무슨 말씀 하시겠냐고요.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의사가 보니까 사망한 것이 확실하거든요. 사망 진단 확인서를 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3일장으로 잘 치러지는데 마지막 발인 예배를 치르고 이제 하관 예배를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발인 예배를 치르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니 글쎄 관이 뚜껑이 움찔움찔하더니 그 죽었던 목사님이 관 뚜껑을 열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조문객들이나 그 조영기 목사님 포함한 목사님들이 완전 다들 막 무서워가지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별로 좋은 믿음 아니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진짜 살아난 거예요. 저도 기도원에서 이분 실제로 생존하셨을 때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 죽음의 체험을 한 이분이 죽은 순간 동안 그냥 뭐 눈 뜬 게 아니라 그동안 영적으로 아주 놀라운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천국의 어떤 체험,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갔던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신 거예요. 깨어나서 그 모여있는 성도들과 목사님들에게 이 조문객들에게 이 목사님 무슨 말씀했을 것 같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 끝을 맛본 분이 어떤 말씀하느냐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분의 그 말씀, 그 권면을 들었던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함부로 허랑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저 너머에, 이 세상의 종말 저 너머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말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입구입니다. 종말은 새로운 희망으로 안내하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많은 유혹과 거짓 진리들이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난리와 재난의 소식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노이로제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해야 됩니다. 끝까지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왠지 이런 모습들은 다분히 개인적인 믿음 같아요. 좀 소극적인 것 같아요. 내 믿음 잘 지키자. 그리고 방어적인 것 같아요. 주연의 역할이 아니라 조연의 역할인 것 같아요. 엑스트라의 역할 같아요. 여러분, 이 종말은, 이 세상의 끝은 성큼성큼 누구를 위하여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새로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주역은 다름 아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자라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가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역사에 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주인공으로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능동적이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말씀 속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저 언제 이 세상 끝이 오나 두려워하며 그냥 그저 내 믿음 지키고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끝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 능력의 역사, 선교 역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를 위해서 파트너들을 찾고 계세요. 참여할 동역자들을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자리를 넘어서서 이 역사의식, 이 사명의식을 붙잡고 어차피 종말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탁월한 삶의 방식, 복음 전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끝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종말, 세상의 종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삶의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의 은혜와 은총의 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 전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지혜자의 삶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 역사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미 캄보디아 이성민 선교사님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분이 우리 이성민 선교사님입니다. 또 그곳에 깜뽀트와 깜뽀트라익 그리고 반티미 지역에 교회 세 군데를 이미 개척하였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또 계속해 섬깁니다. 이번 여름에도 또 단기 선교팀들이 가게 될 것인데, 또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원용수 목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우리 정탐 사역팀들이 반티미 지역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우리 출발하였습니다. 이번에 포항노예에서 반티미 지역에 이번 봄에 교회 건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척한 교회에 교회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협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가 캄보디아 땅에 놀랍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이성민 선교사님과 세운 사역자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캄보디아 땅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0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던 아픔 많은 그 땅, 주여 복음의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빛이 비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총과 능력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이성민 선교사를 세우셨사오니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향을 있게 하시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쓰는 것처럼